주요의 세계 뉴스입니다. 북한이 오늘 낮 12시 37분 강원도 원산 인근에서 동해북동 방향으로 미상의 발사체 두 발을 발사했다고 한국합동참모본부가 발표했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쏜 발사체의 비행거리가 240여 킬로미터로 짧고 비행고도도 신형 대구경 방사포와 유사한 35km로 나타나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추가 발사에 대비해 관련 동향을 추적 감시하면서 대비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북한이 발사체를 발사한 것은 올해 들어 처음으로 지난해 11월 28일 이후 95일 만입니다. 청와대는 북한의 도발과 관련해 오늘 오후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긴급 관계부처 장관회의를 진행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습니다. 한편 중국 외교부는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대화를 거듭 촉구하면서 한반도 핵폐기를 위한 모든 당사국들이 대화를 통해 갈등을 조정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지금까지 4,300여 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한국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늘 현재 하루 만에 599명의 감염 사례가 확인됐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로써 한국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는 4,335명으로 집계됐고 이 중 26명이 숨졌습니다. 앞서 미국은 한국 대구에 대한 여행 경보를 최고 단계인 4단계로 격상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또 어제 자신의 트위터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위험 국가 여행자들을 대상으로 의료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한 두 번째 사망자가 지난달 29일 발생했습니다. 미국 서부 워싱턴주 시애틀과 킹카운티 보건당국은 어제 70대 남성이 사망 후 확진 판정을 받았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커클랜드의 에버그린 헬스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이 지역에서는 지금까지 10명의 확진자가 있는 것으로 집계됐으며 신규 확진자 4명 모두 커클랜드 요양시설에서 나왔습니다. 이로써 미국에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89명이 확진 판정을 받고 이 중 2명이 숨졌습니다. 한편 중국 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누적 확진자는 오늘 현재 8만여 명, 사망자는 2,900명을 넘어섰습니다. 미국 민주당의 대선 경선에서 피트 부티지지 전 인디애나주 사우스밴드 시장이 중도 하차했습니다. 부티지지 후보는 어제 열린 기자회견에서 선거운동을 중단하고 사우스밴드로 돌아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부티지지 후보는 아이오와 뉴햄피셔 경선에서 유권자들의 강력한 지지를 얻었습니다. 특히 아이오와 경선에서 버니 샌더스 의원을 제치고 1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러나 지난달 29일 열린 네 번째 경선인 사우스 캐롤라이나주 프라이머리에서 8.2%의 득표율로 4위를 기록했습니다. 한편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초반에 분수령이 될 슈퍼 화요일 경선이 내일 텍사스와 캘리포니아, 버지니아 등 14개 주에서 동시에 열립니다. 중국 정부가 자국 내 외신 기자를 압박하기 위해 비자를 무기화하고 있다고 중국 외신 기자 클럽이 오늘 밝혔습니다. 중국 외신 기자 클럽은 소속 기자 114명에 대한 설문조사를 인용해 중국이 더 많은 기자를 추방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이 단체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 2013년 취임한 이후 중국 정부가 9명의 외신 기자를 비자를 통해 추방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 당국이 외신 기자들에 대해 비자를 무기처럼 사용하는 등 보도 환경이 현저하게 악화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중국 외교부는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외신 기자 클럽의 지적은 부적절하다며 중국은 이 단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영국과 유럽연합 EU가 오늘부터 브렉시트 후 양국 관계에 대한 논의를 시작합니다. 영국과 EU의 첫 협상은 오늘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리며 이후 오는 16일 런던에서 2차 협상이 개최될 예정입니다. 앞서 영국은 지난 1월 말 EU를 탈퇴했지만 올 연말까지 전환 이행 기간을 설정했습니다. VOA 세계 뉴스 박동정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3월 2일 월요일 VOA 뉴스 투데이 2부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북한이 동해상으로 단거리 발사체 두 발을 발사했습니다. 한국군 당국은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주일 미군 사령관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에도 불구하고 미일 연합훈련은 계획대로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을 미국의 안보에 대한 위협으로 꼽은 미국인이 과거에 비해 크게 줄어들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차차 흐려져 늦은 오후에 평안북도에는 비 또는 눈이 시작되고 밤에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17도에서 영상 3도, 낮 최고는 영하 3도에서 영상 10도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에서 1 내지 2.5m, 서해에서는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북한이 강원도 원산 일대에서 한국 동해상으로 단거리 발사체 두 발을 발사했습니다. 전 세계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에 휩싸인 상황에서 북한이 한동안 뜸했던 도발을 재개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2일 낮 12시 37분 강원도 원산 인근에서 동해 북동 방향으로 미상의 발사체 두 발을 발사했다고 한국합동참모본부가 발표했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쏜 발사체의 비행거리가 240여 킬로미터로 짧고 비행고도 또한 신형 대구경 방사포와 유사한 35km로 나타나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발사체는 20초 간격으로 발사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추가 발사에 대비해 관련 동향을 추적 감시하면서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북한이 발사체를 발사한 것은 올해 들어 처음으로 지난해 11월 28일 이후 95일 만입니다. 청와대는 북한의 도발과 관련해 2일 오후 1시 30분부터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긴급 관계부처 장관회의를 진행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습니다. 북한은 지난해 5월 4일부터 13차례에 걸쳐 KN-23, 신형 대구경 조종방사포, 신형 전술 지대지 미사일,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등을 쏘았고 같은 해 11월 28일 초대형 방사포 두 발을 발사한 이후 한동안 잠잠했습니다. 합참은 북한의 단거리 발사체 발사 사실을 알리면서 북한이 지난 2월 28일 실시한 합동 타격 훈련을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한다고 밝혀 이번 발사가 이 훈련의 일환일 가능성이 있음을 내비쳤습니다. 전문가들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에 전 세계가 긴장하고 있는 시점에 북한이 한동안 뜸했던 도발에 다시 나선 의도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앞서 미한 양국은 오는 9일부터 예정됐던 전반기 연합지휘소 훈련을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을 우려해 연기했습니다. 북한이 도발의 명분으로 내세워온 미한 연합훈련이 사실상 취소된 상황에서 단거리 발사체를 쏜 데 대해 신형 무기 개발을 위한 시험 발사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숙명여대 김진무 교수는 북한이 지난해 방사포와 단거리 미사일을 연이어 발사한 것은 새 무기 개발을 위한 시험 발사의 성격이 강했다며 이번 도발도 그 연장선상에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김 교수는 북한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에 국제사회 이목이 쏠려 있는 시점을 의도적으로 택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조그마한 단거리 발사체 하나 발사했다고 해서 세계가 다시 이목이 코로나를 제껴놓고 거기에 집중해서 북한을 비난하거나 제재하거나 압박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하지 않았겠느냐. 그러니까 모든 국제사회의 어떤 제재나 압박을 회피할 수 있는 여러 상황을 고려해서 이번에 발사한 게 아니겠느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오는 11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북한 문제를 핵과 장거리 미사일 도발 억제 수준에서 상황을 관리하면서 제재를 유지하려는 데 대해 존재감을 드러내려는 의도라는 관측도 제기됐습니다. 북한이 지난해 말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밝힌 것처럼 미국이 제재와 압박으로 일관한다면 핵과 미사일 고도와 새 전략무기 추가 개발 등에 나서겠다고 한 위협이 빈말이 아니라는 시위성 도발이라는 설명입니다. 동국대 북한학과 고유환 교수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 재선 레이스 과정에서
상황 관리하는 모드로 들어가고 제재는 계속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니까 한반도 문제는 지금 미국 관심에서 멀어질 수 있으니까 이 기회에 이제 단거리 발사체를 통한 저강도 도발을 하고 그렇게 관심을 환기시키고 협상을 통해서 제재를 풀고 뭔가 해결하겠다는 그런 의도도 상당히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전문가들은 북한이 단거리 발사체 도발을 이어가고 있는 데 대해 미국을 근본적으로 건드리는 전략무기 도발은 자칫 트럼프 행정부의 군사 옵션을 불러올 수 있고 협상구도 자체를 흔들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저강도 도발을 택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북한은 합동 타격 훈련을 2015년 1월, 2016년 3월, 2017년 4월 등세 차례 실시했지만 지난달 28일 원산 해안가에서 시행한 규모가 가장 적은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과거 세 차례 타격 훈련에서는 최대 300여 문의 자주포와 각종 방사포 등을 동원해 집단 포격과 사격을 했지만 이번에는 90여 문을 동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주일 미군 사령관이 북한을 역내 최대 위협으로 지목하면서 대비 태세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에도 불구하고 미일 연합훈련은 그대로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김동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케빈 슈나이더 주일 미군 사령관은 지난 25일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 FFVD가 달성될 때까지 연합합동군의 대비 태세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며 역내 가장 즉각적인 위협으로 북한을 꼽았습니다.
North Korea remains and will remain our most immediate threat. We need to maintain the readiness.
슈나이더 사령관은 이날 일본 기자클럽 주최로 열린 회견에서 군이 현재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을 위해 외교의 공간을 주기 위한 노력을 보장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 이후에도 북한은 탄도미사일이나 핵능력 감축을 위한 눈에 띄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Since the first summit meeting that took place, the DPRK has made no demonstrable steps in the reduction of their capabilities, either ballistic missile or nuclear.
특히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 실험을 계속하는 것을 지켜봤기 때문에 미일은 북한의 어떤 도발 형태에도 대응할 준비를 해야만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슈나이더 사령관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연합훈련 조정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미일 정부, 인도태평양 사령부 지침과 연동해 철저한 방역 정책을 취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현재 미국, 일본, 호주가 코로나 바이러스 발생 이후에도 다양한 합동 훈련이 일본에서 조정 없이 실시됐다며 계획된 연합 훈련들은 현 시점에서 중단 없이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In terms of the US, Japan joint exercises, you know, all the ones that we've had scheduled are continuing unabated.
지난 12일부터 28일까지 실시한 코프노스는 미군과 일본 자위대 호주군이 참가하는 대규모 연례 합동 항공 군사 훈련으로 항공기 100여 대와 2천여 병력이 전개됐습니다. 슈나이더 사령관은 최근 러시아와 중국의 합동 군사 훈련이 늘어나고 있는데 주목하고 있다면서도 두 나라가 전략적 동맹 관계로 발전할 가능성은 낮다고 본다고 밝혔습니다. 슈나이더 사령관은 북한, 러시아, 중국 모두 역내 문제를 미국과의 문제로만 치부하거나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면서 이에 대처하기 위한 다국적 접근법이 필수적이며 미한일 삼각공조 강화가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김동현입니다.
탄도미사일 감지와 추적에 특화된 미 공군 정찰기 RC-135S 코브라 볼이 지난 28일 일본에 도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군용기 추적을 전문으로 하는 트위터 계정 노콜사인과 캐네디언 스카이와처 등은 코브라 볼이 지난달 27일 미 본토를 출발해 28일 오후 일본 요코다 공군기지에 착륙한 뒤 곧바로 오키나와의 가네다 미 공군기지로 이동했다고 밝혔습니다. 미 공군 소속 코브라볼은 전 세계에 단 3대만 있는 정찰기입니다. 앞서 미군은 지난해 말에도 코브라볼 2대를 한반도에 출격시켜 북한의 동향을 감시했었습니다. 북한을 미국의 안보에 대한 위협으로 꼽은 미국인이 과거에 비해 크게 줄어들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북한의 핵 프로그램이 앞으로 미국의 중대한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응답자 비율도 2015년 이후 최저치로 나타났습니다. 지다겸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인들은 이란을 미국의 안보에 가장 큰 위협을 가하는 나라로 꼽고 있다고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시카고 국제문제협의회가 밝혔습니다. 이 단체는 미국 성인 1,019명을 대상으로 지난 1월 10일부터 사흘간 실시해 26일 공개한 이번 조사에서 응답자 중 가장 많은 34%가 이란을 최대 위협으로 지목했다고 전했습니다. 북한을 최대 위협으로 지목한 응답자는 13%로 2위인 러시아 28%와 중국 16%보다 적었습니다. 이란이 미국 안보의 최대 위협국으로 지목된 건 조사 시점과 관련이 있다고 협의회 측은 설명했습니다. 이번 조사가 미국이 카셈 솔레이만이 이란 쿠르드 사령관을 사살한 이후 양국 간 긴장이 격화되는 시점에 진행됐다는 겁니다. 2017년과 2019년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각각 6%와 10%만이 이란을 미국 안보의 최대 위협국으로 지목했었습니다. 북한의 경우 위협국으로 지목한 응답자가 줄어든 것 외에 북핵 프로그램이 향후 10년 미국의 중요 이익에 잠재적으로 중대한 위협이 될 수 있다고 밝힌 응답자의 비율도 2015년 이후 가장 적었습니다. 이번 조사에서는 52%만이 북핵 프로그램이 미국의 중대한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응답했는데 2017년 75%의 응답률 이후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남북한의 긴장 상태가 미국의 이익에 중대한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응답한 비율도 2018년 53%에 비해 절반에 불과한 26%로 나타났습니다. 협의회는 북한의 개발을 중단시키기 위해 미국이 실행할 수 있는 압박 조치에 관한 미국인들의 견해는 2015년 이후 비교적 변화가 없었지만 올해는 두 가지 주목할 만한 변화가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첫째, 대북 압박 조치의 일환으로 북한을 상대로 사이버 공격을 감행하는 것을 찬성하는 비율이 2015년 50%에서 올해 60%로 증가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둘째, 북한이 더 이상 핵무기를 생산하지 않는다는 합의를 대가로 북한의 핵보유를 인정하는 방안을 지지하는 비율이 2017년 21%에서 올해 33%로 늘어났습니다. 그러면서 현재까지 과반수 이상의 미국인이 반대하고 있지만 이런 변화는 면밀하게 지켜볼 가치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반면 미국인이 가장 선호하는 대북 압박수단은 더 강도 높은 대북 제재로 73%가 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또 미국인 과반수는 북한에 대한 무력 사용에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응답자의 57%와 67%가 북핵 생산시설에 공습을 가하는 조치와 북핵 생산시설을 파괴하기 위해 미군 병력을 보내는 방안에 반대했습니다. 이번 설문조사에서는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했을 때 미국이 제시할 수 있는 상응책에 관한 의견도 포함됐습니다. 미국인들이 가장 선호하는 상응 조치는 북한과의 공식 외교관계 수립으로 무려 81%가 지지했습니다. 62%는 북한에 대한 경제적 인도적 지원 제공을 선호했습니다. 북한의 비핵화가 달성됐을 경우 주한미군 철수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60%가 부분적 철수를, 24%는 완전 철수를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후에 뉴스 지다겸입니다.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이 트럼프 행정부의 주요 외교 업적으로 북한 억류자 석방과 미군 유해 송환, 북핵 협상 시작을 강조했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미국이 과거 수년간 달성하지 못했던 일들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종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폼페오 국무장관은 북한에 억류됐던 3명의 미국인 석방을 자신의 가장 자랑스러운 순간 중 하나로 꼽았습니다.
One of my proudest moments, and I know the president's too, it's part of our idea that says our foreign policy will have realism, restraint, and respect. This mission stands out. One of my first big tasks.
폼페오 장관은 28일 메릴랜드주에서 열린 보수정치행동위원회 연설에서 국무장관으로서 첫 번째 큰 임무 중 하나는 몇 명의 미국인들을 북한에서 데려오는 것이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도 가장 자랑스럽게 여기는 순간 중 하나라며 이것은 현실주의와 절제, 존중을 강조하는 트럼프 행정부 외교정책에 관한 신념의 일환이라고 말했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당시 북한애가 협상을 통해 데려온 3명의 억류자 김동철 씨, 김학송 씨, 김상덕 씨를 거론하며 이 중 한 명이 앤드류 공군기지 도착 당시 자신에게 건넨 한 장의 카드를 상기했습니다.
We flew to North Korea. We negotiated them out. We made the long flight home. When Kim Dong-chul, Kim Hak-song, and Tony Kim got off that.
이어 집에 돌아가 펼쳐본 이 카드에 적혀있던 성경 시편 126편의 구절을 읽어내렸습니다.
When I got home that night, I saw Susan. I pulled out the card, and on that index card was Psalm 126.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우선순위로 정한 미국인들을 집으로 데려오는 것보다 더 자랑스러운 건 없다며 우리는 많은 성공을 거뒀다고 강조했습니다.
Any of the hostages have released that we've not been able to make public.
폼페오 장관은 특히 북한 억류자 석방과 미군 유해 송환, 북한과의 핵 협상 시작은 미국이 과거 수년간 이루지 못했던 일들이라고 강조했습니다.
They said the North Koreans would never engage in a conversation about their nuclear weapons program. They said they'd never release their hostages and that we couldn't get the remains of our soldiers home. And we've done that.
민주당 등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 정책을 실패라고 비판하는 사람들은 지난 수년간 북한은 절대 핵 프로그램에 대한 대화에 관여하지 않을 것이고 절대 인진들을 석방하지 않을 것이며 우리는 미군 유해 송환을 할 수 없었다고 말했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핵무기를 가진 두 나라에 개입하는 것이 왜 괜찮냐고 묻는 등 우리의 외교 정책에 동의하지 않은 사람들로 인해 자신은 종종 도전을 받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마다 자신의 대답은 적국 등 그들이 나를 만나고 싶어하는 이유는 내가 문명 역사상 가장 위대한 국가를 대표하기 때문이라고 말한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이준입니다.
한국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 정부는 여건이 조성되면 북한과의 보건 협력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에서도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의심 격리자가 최소 7천 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은 1일 3.1절 기념사 축사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 등과 관련해 남북 보건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사람과 가축의 감염병 확산에 남북이 함께 대응하고 접경 지역의 재해재난과 한반도의 기후변화에 공동으로 대처할 때 우리 겨레의 삶이 보다 안전해질 것입니다.
통일부는 문 대통령이 이 같은 언급에 대해 2일 여건이 성숙하는 대로 협력을 추진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은 정례 기자 설명회에서 문 대통령의 관련 발언에 대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은 비전통 안보 위협의 상황에서 북한을 포함해 중국, 일본, 그리고 가까운 동남아 국가와 초국경적 협력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이해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여 대변인은 다만 현재까지 북한의 지원 요청이나 남북 협력과 관련해 구체적인 논의는 없다며 대북 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요건을 갖춘 민간 단체 등도 아직은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북한 당국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가 없다고 밝히고 있지만 상당수 의심 격리자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 등 북한 매체 보도에 따르면 북한 내에서 확인된 격리자만 7천 명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확진자에 대한 북한의 진단 능력 자체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노동신문은 1일 평안남도 도내 2,420여 명의 의학적 감시 대상자들이 아무런 불편도 없이 검병, 검진 사업에 주인답게 참가하도록 하고 있다며 1,500여 명의 의학적 감시 대상자들이 있는 강원도에서도 이들을 위한 후방물자 보장에 힘을 넣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앞서 북한은 접경지역인 평안북도에서 3천여 명의 의학적 감시 대상자들이 생활에서 불편이 없도록 전력보장, 물자보장, 난방보장, 물보장 등을 적극 따라 세우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노동신문은 지난달 27일 북한 실정에 맞는 검사 방법을 확립해 외국 출장자들, 그들과 접촉한 사람들을 비롯해 의학적 감시 대상자들에 대한 관찰을 보다 정확히 할 수 있게 했다고 전했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는지 등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세종연구소 정성장 북한연구센터장은 북한이 주 생활총화나 노동신문 독보회 등 집단생활이 많기 때문에 감염증 확산 위험이 더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정 센터장은 북한 매체에 발표되지 않은 황해도나 함경 남북도 등 다른 지역에서도 의심자가 있을 수가 있어 매체를 통해 보도된 7천 명보다 훨씬 더 많을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한편 한국의 중앙방역대책본부는 2일 오후 4시 현재 국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가 총 4,335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1일 자정에 비해 123명 늘어난 수치입니다. 사망자 공식 집계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한국 내 사망자는 총 26명으로 늘었습니다. 추가 사망자 4명은 모두 대구에서 나왔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주한미군 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늘고 있는 가운데 각급 부대들이 추가 발병을 막기 위한 대책을 홍보하며 경각심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개인 행동 요령과 부대 내 방역 요령 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김시영 기자입니다.
한국뿐 아니라 동양 최대 규모의 미군 기지인 캠프 험프리스의 방역과 의료를 담당하는 톰 이 응급의료실장이 28일 트위터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과 관련한 개인 행동 요령을 담은 동영상을 올렸습니다.
If you're feeling ill and feel like you have any risk for coronavirus or coronavirus exposures,
아프다고 느끼고 코로나 바이러스 노출의 위험이 있다고 생각될 경우 응급실 밖에 설치한 천막을 찾으라는 겁니다. 이 실장은 그곳에서 검사를 위한 질문지를 제공하고 추가 검사가 필요한지 결정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조너선 쿤 캠프 험프리스 헌병대장도 26일 트위터에 부대 출입과 관련한 방역 절차를 안내했습니다. 부대로 들어오는 접근 통제 지점마다 몇 가지 검사 조치가 실시될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그러면서 개인 여행 이력과 관련한 질문들과 열화상 검사를 통한 체온 측정 등이 포함된다고 덧붙였습니다. 경기도 우산에 있는 미7공군 51전투비행단 임무지원단장인 케빈 멘토바니 대령은 부대 내 시설물 이용과 관련한 방역 요령을 직접 소개했습니다. 멘토바니 대령은 28일 부대 페이스북에 올린 동영상에서 부대 내 체력 단련장에 덤벨과 바벨 등 운동기구를 닦는 시범을 보이며 사용 전과 후에 반드시 세정제를 쓸 것을 권고했습니다.
When you're at the fitness center, you're going to see these hand sanitizers. These are for the equipment.
한편 주한미군 사령부는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주한미군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선제적 예방적 조치들을 폐쇄와 차단이라고 보도한 최근 기사들은 부정확하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시영입니다.
독일 정부가 평양 주재 대사관을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잠정 폐쇄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당국이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을 위해 외교관들을 격리해 활동이 불가능해진 데에 따른 조치입니다. 스위스도 개발협력청 평양 사무소 운영을 잠정 중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지다겸 기자가 보도합니다.
스위스는 28일 북한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 조치 때문에 외교부 산하 개발협력청 평양 사무소의 운영을 잠정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스위스 외교부의 노에미 찰튼 대변인은 이날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북한의 국경 봉쇄로 평양 사무소의 인도적 지원 활동이 심각한 제한을 받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에 따라 스위스 연방외교부는 북한 내 인도적 지원 활동을 잠정 중단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북한 내 여건이 정상적으로 돌아오는 대로 스위스 연방외교부는 인도적 지원 활동을 재개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스위스 개발협력청은 지난 1995년에 대북 인도적 지원을 시작했습니다. 특히 1997년부터 평양에 상주 사무소를 두고 식량과 식수, 농업 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미국 CNN 방송은 28일 익명의 북한 내부 소식통을 인용해 평양 주재 독일 대사관과 프랑스 협력사무소, 스위스 개발협력청 평양사무소가 운영을 전면 중단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또 다른 국가들도 북한 내 공간의 운영 규모를 축소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CNN은 외교관들이 평양 블라디보스톡 항공 노선을 통해 북한에 빠져나올 것으로 보인다면서 약 60명 정도가 비행기에 탑승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도했습니다. 다만 시점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독일의 DPA통신도 28일 연방외교부의 복쇄 소식통을 인용해 독일 정부가 북한의 외국인 격리 조치에 대응해 가능한 한 빨리 평양 주재 대사관을 잠정 폐쇄할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어 북한이 평양을 떠나기를 희망하는 외국인들을 위해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을 가는 항공편 제공을 제의했다고 전했습니다. DPA통신은 독일 정부가 북한의 외국인 격리 조치에 관해 재차 항의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독일 외교부는 평양 주재대사관 운영 중단과 관련한 보도를 확인해달라는 VOA 요청에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독일 외교부는 앞서 VOA에 북한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외교 공간들에 대한 여행을 제한하고 격리 기간을 연장한 결정에 대해 지속적으로 우려를 표명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번 주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독일 외교관을 포함해 북한 내 모든 외국인들이 현재 격리 중이라고 밝히면서 북한 정부와 관련 사안에 관해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국경 봉쇄 조치에 우려를 밝힌 것은 독일만이 아닙니다. 알렉산드로 마체고라 북한 주재 러시아 대사는 20일 타스통신에 게재한 글에서 254명의 러시아인들이 북한에 격리돼 외부로 나갈 수 없다며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이어 외교 업무가 사실상 중단됐다며 북한 관리들과 회의나 대화도 없었다고 덧붙였습니다. 북한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을 막기 위해 1월 31일부터 중국과 북한 사이의 모든 열차와 항공 노선을 중단한 이후 국경 봉쇄의 수위를 점차 높여갔습니다. 북한 주재 러시아 대사관이 4일 공개한 외교 공안에 따르면 북한은 국경을 통과해 입국한 외국인의 격리 기간을 15일로 설정했었습니다. 또 북한은 새로운 외교 공간 직원들 혹은 물건을 구매하기 위해 국경을 넘나드는 직원들의 북한 입출국을 기본적으로 금지했습니다. 하지만 북한 관영 매체는 이번 달 중순 격리 기간을 잠정적으로 30일로 연장한다는 결정을 발표하면서 북한에 주재 체류하는 외국인들은 이를 무조건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 외국인 격리 기간이 3월 1일까지로 연장됐습니다. 김형은 북한 보건상 부상은 27일 제일본조선인총연합회 조총련 기관지 조선신보와의 인터뷰에서 진단 방법과 치료 방법이 완전히 확립될 때까지는 외국인들의 입국을 불허하는 국경 봉쇄 방침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후에뉴스 지다겸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로부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지원 관련 대북제재를 면제받았습니다. 마스크와 같은 개인 보호 장비가 아닌 진단, 검사 장비 등이 지원될 예정입니다. 오택선 기자입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지원과 관련한 WHO의 제재 면제 요청을 승인했습니다. 안보리는 28일 해당 내용을 알리는 서한과 함께 북한에 지원되는 세부 물품 내역을 함께 공개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WHO가 북한에 지원하려는 물품은 모두 19개 항목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주목되는 건 지원 물품이 마스크와 장갑 등 개인 보호용품이 아닌 검사, 진단, 치료 장비가 대부분이라는 겁니다. 특히 유전자 증폭 검사 장비와 이에 수반되는 물품들이 가장 많았습니다. 유전자 증폭 검사는 목의 점액이나 가래에서 검체를 채취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유전 물질 함유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입니다. WHO는 모두 6대의 검사 장비와 함께 시료 보관 캡슐과 보관대 등을 북한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산소 공급 관련 물품도 다수 지원됩니다. 전기를 이용해 대기 중에 산소를 고농축시켜 지속적으로 공급하는 기기인 산소 자동 발생기 20대와 산소 포화도 측정기 20개 등이 포함됐습니다. 박기범 재미한인의사협회 북한 담당 국장은 산소 공급 관련 기기가 폐질환 등을 앓고 있는 중증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치료에 사용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이런 장비의 반입이 북한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이 발생했다는 의미는 아니며 실제 발생 여부는 확실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So these are very sick patients that typically require oxygen, sometimes mechanical ventilation. So this is
박 국장은 이런 장비 반입은 바이러스 감염에 대비하고 발병 시 대응을 도와줄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밖에 비접촉 적외선 체온계와 후드경, 서랍자, 기관 내 튜브, 휴대용 초음파 검사기기 등 기본적인 진료 물품도 함께 지원될 것으로 보입니다. 제재위의 이번 승인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지원과 관련해 국제적십자사연맹과 국경 없는 의사회에 이어 세 번째로 나온 면제입니다. 한편 WHO에 대한 면제 승인은 신청 이틀 만에 이루어졌습니다. 국제적십자자연맹 역시 신청 하루 만에 제재위로부터 승인을 받았습니다. 전날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의장국을 맡고 있는 크리스토프 호이스겐 유엔 주재 독일 대사가 제재위의 신속한 대응을 강조했는데 실제 제재위의 신속한 제재 승인이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As the chair of this of the committee, I could say that right now the committee is working very.
다만 제재위로부터 면제를 승인 받았더라도 북한이 모든 국경을 폐쇄한 상황에서 실제 지원 물품이 원활하게 조달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안보리 이사국들 역시 이 점을 지적했습니다.
The problem is that right now North Korea has closed the border and around the table.
호이스겐 대사는 안보리 다수 이사국들이 북한이 국경을 열고 해당 지원 물품을 받아들여 주민들이 더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을 촉구했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우택성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한 명도 없다는 북한의 주장은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미국 존스 홉킨스 의과대학 인도주의 보건센터 코틀랜드 로빈슨 교수가 밝혔습니다. 로빈슨 교수는 VOA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전 세계 감염이 가속화된 상황에서 북한으로의 전염은 불가피하다며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북한 정부가 좀 더 투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로빈슨 교수는 북중 국경 지역에서 탈북자들을 면담하고 북한 내 보건 실태 등을 연구해온 북한 보건 전문가입니다. 함지하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현재 북한 상황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북한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한 명도 없다고 하는데요. 믿을 수 있는 걸까요?
I have to say I'm concerned that it's not. And I think the reason for that is
안타깝게도 그렇지 않다고 말해야 할 것 같습니다. 중국과 인접한 나라에서 한 건도 없다는 건 점점 가망이 없는 이야기입니다. 현재 전 세계로 퍼져가고 있는 것만 봐도 그렇습니다. 물론 감염자 규모가 매우 작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사람들이 국경을 넘나들고 있고 이미 감염된 사람이 북한 내에 들어왔을 가능성이 충분한 상황에선 전파가 이루어지고 있을 수 있고 영명일 순 없습니다.
일각에선 북한 내 감염자가 한 명도 없는 이유가 제대로 된 검진 시스템이나 체계가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하는데요.
Well, so that's a different way of looking at it, which is to say there may be undiagnosed cases of coronavirus.
접근법인데요.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단 한 명도 없다고 하는 것과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검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하는 건 달리 봐야 할 문제입니다. 만약 검사를 하지 못해 확진 환자가 0명이라고 한다면 그들이 진단 방식에 대해 언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세히 알 수는 없지만 검사 장비 등은 공급되고 있을 겁니다. 한국이 관련 물품을 대량으로 생산하고 있고 중국도 그렇습니다. 또 증상 감시를 통해서도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열이나 기침 등 증상이 있다면 격리가 될 것이고요.
북한의 의료 체계는 어떻습니까? 만약 바이러스가 광범위하게 퍼진다면 북한과 같은 나라에선 어떻게 대처할 수 있습니까?
The basic response to infectious disease outbreak is to maintain your
전염병 발생에 대해 할 수 있는 기본적인 대처는 사람들이 적절한 물, 위생, 통풍, 식량이 있는 지역 의료시설에 접근할 수 있도록 1차적 보건체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지금과 같은 명백한 보건 비상사태에 처할 땐 격리와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겠죠. 추가적 조치에는 이동이나 집회의 자유 제한, 공공시설 폐쇄 등도 포함됩니다. 정확히 어떤 방식으로 바이러스가 퍼지는지에 대해선 충분히 알지 못하지만 기침과 재채기, 체액 공유와 친밀한 접촉을 통해 전파될 수 있다는 건 가장 기초적인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사람들을 격리시키거나 일상적 활동을 제한한다면 반드시 기관과 범위를 정해야 하고 또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정부는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한 투명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아야 하고 정부를 믿을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경험으로 비춰보신다면 북한의 투명성은 어떤가요? 일각에선 북한의 전염병 대처가 매우 불투명하다고 지적하는데요.
Absolutely. I think this goes a long ways back into sort of how the government
물론입니다. 북한은 수십 년간 권위주의적 국가, 하나의 정당 체제로 운영이 되었습니다. 다원화된 민주주의에서 볼 수 있는 관리 방식과 책임 의무 등을 갖추고 있지 않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중국에서도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누군가 국가에 이롭지 못한 사실을 말하면 그들은 국가의 타깃이 되었습니다. 사스에 대해 처음 알린 사람들도 구금이 됐었습니다. 이는 이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대해 발설을 하면 구금되거나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문제들에 대해 말해하지 않는다면 의사소통과 투명성, 책임성은 무너질 것이고 전염병은 확산될 수밖에 없습니다. 전염병에 대한 대처는 서로 간의 의사소통과 개방적이고 투명한 시스템을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북한은 이번 사태가 발생한 직후 국경을 닫은 나라 중 하나입니다. 이런 방식이 도움이 됐을까요?
In a public health emergency, a government does have the right, you may say, to
보건 비상 상황에선 각 정부가 기존의 법과 권리를 뛰어넘는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이동의 권리나 출국하고 입국하는 등의 권리도 비상 상황에선 제한될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북한이 중국으로부터 입국을 막은 건 단기적으로는 허용되는 일이고 또 필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1985년쯤 만들어진 시라쿠사 원칙은 각종 권리를 제한할 땐 범위와 기간을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을 항시 금지한다. 이렇게는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대신 가령 앞으로 2주 혹은 한 달간 한시적으로 중국의 특정 지역에서의 입국을 금지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이런 조치가 잘 작동했는지 확인하는 작업 또한 가져야 합니다.
교수님은 북중 국경 지역에서 많은 탈북자들을 만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들을 통해 본 북한의 보건 환경은 어땠나요?
Well, first of all, I'm not a clinician. I'm in public health, so my work at the border was really more.
저는 의사는 아닙니다. 공중보건 전문가로 국경지대에서 난민과 망명 신청자들의 움직임을 관찰하는 데 더 많은 임무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저는 탈북자들의 건강 지표 등을 추적하진 않았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유엔과 다른 기구 등을 통한 북한 내부 정보와 탈북자 등에 대한 인터뷰를 통해 알게 된 건 있습니다. 고난의 행군 이후 보건 시스템에 기능 장애가 생겼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병원들은 연료와 전기, 물, 충분한 의료 보급 없이 운영이 되고 있고 병원 직원들은 임금을 받지 못해 다른 직업을 찾는 실정입니다. 이 모든 건 전염이 가능한 질병들에 대한 예방 능력을 낮추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넓은 관점에서 북한의 보건 체계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불러온 위기에 대처할 능력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국제사회가 북한에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I think they can help in a number of ways. I think one, they can help with offers of technical assistance. So if it's WHO or
다양한 방법으로 도울 수 있습니다. 그중 하나는 기술적인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나 각 나라의 질병통제예방센터, 전염병 전문가들이 북한으로 들어가거나 화상회의 등을 통해 도움을 줄 수 있을 겁니다. 특히 무엇이 가장 좋은 방법인지 또 한국과 중국의 사례를 통해 어떤 치료법이 작동하고 확진자를 감별해낼 수 있는지 등을 북한에 알려줄 수 있습니다. 아울러 의료물품에 있어서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전단키트와 개인보호장비 등 전면에 나서서 일하는 의료진들에게 필요한 물품을 공급해 이들이 대비할 수 있도록 하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어떤 나라도 지체해선 안 됩니다.
미국은 어떻습니까?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현재 미국과 북한 사이엔 정치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는데요.
Yeah, absolutely. I think this is the time to set aside the politics and say.
물론입니다. 지금은 정치 문제를 잠시 옆에 두고 무기 체계나 안보, 평화협정, 무역 논의와 같은 대화는 나중으로 미룰 수 있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대응하는 게 최선일지를 놓고 모두가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협력해야 할 시점입니다. 그렇게 이번 상황이 더욱 악화될 상황에 대한 준비를 시작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존스 홉킨스 의대 코클랜드 로빈슨 교수로부터 북한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인터뷰에 함지하 기자였습니다. 한반도 주요 뉴스의 배경과 의미를 살펴보는 쉬운 뉴스 흥미로운 소식 뉴스 동서남북입니다. 북한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유입을 막기 위해 국경을 폐쇄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장마당 물가는 들썩이고 주요 행사들이 취소되고 있습니다. 최원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북한은 지난 1월 22일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유입을 막기 위해 북중 국경을 폐쇄했습니다. 북한관영 조선중앙방송입니다.
국경, 지상, 해상, 공중을 비롯해서 비두수가 침습할 수 있는 모든 공간을 선제적으로 완전히 차단 봉쇄해야 하며
이 조치로 중국 단둥과 북한 신의주를 연결하는 압록강 대교를 비롯해 10여 개의 북중 출입로가 차단됐습니다. 그러자 북중 물류 흐름도 끊겼습니다. 그동안 중국산 물자는 트럭에 실려 평안남도 평성과 함경북도 청진에 수남 도매시장으로 운반된 뒤 400여 개의 종합시장과 장마당으로 팔려나갔습니다. 그런데 국경이 갑자기 차단돼 물건이 들어오지 않자 물가가 급등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의 북한 전문 매체인 아시아 프레스 오사카 사무소의 이시마루 지로 대표입니다.
관광객을 북한 땅에서 관광객을 스톱시킨 다음에 국경의 사람 그리고 물건의 그 유통을 그 완전히 막았어요. 이때부터 갑자기 저 여러 물가들이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물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시아프레스에 따르면 1월 9일 킬로그램당 9,200원이었던 휘발유 가격은 2월 25일 킬로그램당 12,700원으로 올랐습니다. 또 6,670원이었던 디젤유는 8,255원으로 올랐습니다. 연초에 킬로그램당 1,600원이었던 옥수수 강냉이는 1,800원으로 상승했습니다. 중국 위안화 환율은 1,150원에서 1,270원으로 달러 환율은 8,084원에서 8,991원으로 뛰었습니다. 반면 2월 초 5,670원까지 올랐던 쌀값은 4,953원으로 소폭 하락했습니다. 이는 북한 당국이 군량미를 풀거나 단속한 결과라고 탈북자 출신인 안찬일 세계 북한연구센터 소장은 말했습니다.
북한의 군량미를 풀었을 가능성도 있고 왜냐하면 이게 쌀값이 폭등하면 이게 단순히 먹는 문제가 아니라 어떤 봉기라든지 체제 조항을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 춘공기를 넘기는 데까지는 당국이 이걸 쌀값으로 장악해야 되기 때문에
북한이 매년 열어왔던 행사도 줄줄이 취소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8일은 조선인민군 창설 기념일인 건군절이었는데 별다른 행사 없이 조용히 넘어갔습니다. 또 2월 16일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탄생을 기념하는 광명성절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앙보고대회도 없었고 김정일화 축전, 미술 전시회 같은 행사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나마 양강도 삼지연에서 열린 얼음조각 축전이 유일한 경축행사였습니다. 오는 4월로 예정됐던 평양 마라톤 대회도 취소됐습니다. 북한도 초기에는 마스크가 충분치 않았답니다. 북한 TV를 보면 김재룡 내각 총리는 지난 2월 4일에는 마스크를 쓰지 않고 순천 임비료 공장 건설 현장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2월 12일부터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현장을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일반 주민들도 2월 중순부터는 흰색과 검은색, 파란색 마스크를 착용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북한 당국이 마스크 착용을 강조하자 주민들이 집에서 자체적으로 면 마스크를 만들거나 장마당 또는 피복 공장에서 만들어진 면 마스크를 쓰는 것 같다고 안찬일 소장은 말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코로나가 갑자기 들이닥치니까 뭐 당국이 그걸 갑자기 만든다는 것도 어렵고 아마 거의 그야말로 마스크도 자력갱생이다 보니까 집에서 뭐 자체로 만든 것도 있고 또 뭐 주위에서 또 갑자기 시제 장마당에서 만들어 팔다 보니까
북한은 북중 국경 차단 이래 각종 방역 조치를 내놓고 있습니다. 2월 3일 북한은 내각 장관급 간부들이 참여한 중앙비상지휘부를 설치했습니다. 비상지휘부는 평양과 지방에 격리병동을 설치해 열이 나거나 기침을 하는 주민과 외국인들을 격리 수용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 당국은 지난 13일 격리 기간을 기존 14일에서 30일로 늘렸습니다. 23일에는 모든 수입물자를 10일간 격리한 후 소독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또 25일부터는 평안남도 양덕온천을 비롯한 각종 공공시설 운영을 임시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중 국경 차단 덕분인지 북한에는 아직 확진자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 오춘복 보건상은 19일 조선중앙TV에 나와 확진자가 한 명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아직까지 우리나라에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나 의진자가 한 명도 나타나지 않았다는 사실이 사람들 속에서 해될 수 있는 공간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방역에 필요한 장비나 약품이 크게 부족한 것으로 보입니다. 19일자 노동신문은 강원도 인민병원의 방역작업을 소개하며 소독을 위해 쑥 태우기를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식초는 소독에 도움이 안 된다는 내용도 실렸습니다. 이는 주민들이 민간요법에 의존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안찬일 소장은 지적했습니다.
북한은 뭐 민간요법을 상당히 선호하는데 그건 중앙공급체계가 뭐 특히 의약품이나 이런 데서는 의약품, 뭐 방역체계 이런 데는 거의 이제 좀 재래식이다 보니까 들이 뭐 쑥을 태운다든지 뭐 마늘을 호흡한다든지 이거 외에도
이 때문에 영국 BBC 방송은 북한에 확진자가 있어도 이를 제대로 검진 못하는 것일 수도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북중 국경 차단이 한 달 넘게 계속되면서 그 여파와 부작용도 하나둘씩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선 북한 주민들은 물가 오름세에 불만을 나타내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부분 주민들은 배급보다는 장마당에 의존해 살고 있는데 쌀과 식용유 등 생필품 가격이 오르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탈북민 출신인 김은광 NK 지식인연대 대표는 말했습니다.
비질적으로 하루 뭐 새끼를 깨울 수 있는 그런 식량 포함한 생활 자료들이 이어지고 공급되지 못하니까 주민들 속에서는 아니, 장사도 하지 말고 또 이동도 하지 말라고 하면 다 죽으란 소리 아니겠느냐.
북한 전체적으로는 외환난이 가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은 그동안 100만 명 이상의 중국인 관광객을 받아들여 3억 달러가량의 외화를 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1월 말부터 모든 관광이 중단됐습니다. 북한 경제 전문가인 윌리엄 브라운 조지타운 대 교수는 관광 사업이 위축되는 것은 물론 외환 위기를 겪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And that can create some kind of panic like they had in 2009. And it happens all over the world. A panic.
이런 상황에서 북한은 당분간 국경 봉쇄를 계속할 뜻을 밝혔습니다. 김형운 북한 내각 보건성 부상은 27일 제1분 조선인 총연합회 기관지 조선신보와의 인터뷰에서 진단 방법과 치료 방법이 완전히 확립될 때까지는 이 사업을 계속 지금처럼 진행하려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심각한 진퇴양난의 상황에 처했다고 말합니다. 북중 국경을 계속 봉쇄하면 경제난이 가중되고 그렇다고 국경을 열 경우 전염병이 유입될 수 있다는 겁니다. VOA 뉴스 최원기입니다.
유엔이 김일성 종합대학의 전직 간부를 북한 당국에 의한 자의적 구금의 피해자로 판정했습니다. 중국을 상대로 물품 수출입을 담당하던 그의 생사를 10년 넘게 확인할 수 없다는 겁니다. 김영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유엔이 북한 김일성 종합대학 사회과학 부사나 국제금융학과의 책임자를 지낸 이학수 씨를 자의적 구금의 피해자로 판정했습니다. 유엔 인권이사회 산하 자의적 구금에 관한 실무그룹은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서 지난 11월 열린 회의에서 이 같은 의견을 채택했다고 밝혔습니다. 자의적 구금이란 개인이 범죄를 자행했다는 증거나 정당한 법적 절차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는 것을 뜻합니다. 실무그룹 보고서에 따르면 이학수 씨는 29살이던 2009년 1월 양강도 대홍단군 내 자신의 집에서 체포된 이후 정치범 수용소인 요덕관리소에서 현재까지 수감돼 있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보고서는 제보자를 인용해 이학수 씨의 주 임무는 중국에 물품을 수출하거나 수입하는 일이었다면서 이로 인해 중국 위안화를 다룰 일이 많고 중국에 자주 왕래했으며 중국인들과 만날 일이 많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학수 씨가 조국 반역죄와 외환 밀거래, 불법 월경 등의 의혹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북한 당국이 이학수 씨의 자유를 박탈하는 것을 정당화할 어떤 법적 근거도 없는 것으로 확신한다며 따라서 이 씨의 구금은 세계인권선언과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등에 위배되는 자의적 구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결론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실무그룹은 국제법의 기본 규칙을 위반하는 광범위하거나 조직적인 수감 또는 심각한 자유박탈이 반인도 범죄에 해당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실무그룹은 이학수 씨에 대한 판정에 앞서 북한 당국에 사실 확인을 요청하는 서한을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북한 정부는 답변서에서 이 씨 관련 내용은 적대 세력의 정치적 음모라고 주장하며 전면 배격한다고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자의적 구금에 관한 실무그룹은 피해 당사자와 가족, 인권단체들의 청원을 받아 국제인권규범에 맞지 않는 구금 사례를 조사하고 자의적 구금 여부를 판단해 필요한 권고를 제시하는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COI는 2014년 발표한 최종 보고서에서 북한 내 수감자 대다수가 재판 없이 감옥으로 보내지거나 국제법에 명시된 공정한 법적 절차를 무시한 재판을 받은 채 자의적으로 구금된 피해자라고 밝혔습니다. 유엔은 앞서 2018년 12월엔 중국에서 체포돼 북송된 탈북민 4명, 2018년 2월엔 강제 북송된 탈북자 2명 등 북한 주민 7명을 북한 당국에 의한 자의적 구금의 피해자로 판정했습니다. VOA 뉴스 김현규입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 투데이 2부를 들으셨습니다. 잠시 후에는 역사 속 오늘 세계 뉴스에 이어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이 시간에는 북한 날씨, 지구촌 오늘 구석구석 미국 이야기를 보내드립니다.
역사 속 오늘. 1919년 3월 2일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코민테른 창립대회가 열립니다. 코민테르는 세계 각국 공산당 및 대표적 공산주의 단체 연합체이자 지도조직으로 공산주의 인터내셔널, 커뮤니스트 인터내셔널의 약칭입니다. 기존에 존재했던 사회주의 운동의 국제적 기구였던 국제사회주의자회의, 곧 제2인터내셔널은 1914년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자 사실상 붕괴됐습니다. 제2인터내셔널에 소속된 각국 사회민주주의 정당들이 세계대전에 참전하는 자국의 입장을 지지하고 협력함으로써 각국의 사회민주주의 정당들의 연대와 협력이 무너지고 서로 대립하고 투쟁하게 됐기 때문입니다. 한편 1917년 러시아 혁명을 승리로 이끈 레닌과 소련의 공산주의자들은 러시아 혁명의 경험과 마르크스 레닌주의 사상을 전 세계에 확산시키고 새롭게 사회주의 운동의 국제적 연대를 정립하기 위해 코민테른의 결성을 추진한 것입니다. 그리고 1919년 3월 2일 모스크바에서 각국의 공산당 및 좌익 그룹을 대표하는 5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코민테른 제1차 대회가 열립니다. 창립대회에서 코민테른은 국제적인 차원에서 각국의 공산주의 운동을 지도 지원하는 조직으로 역할이 규정됐습니다. 1919년 제1차 대회를 시작으로 1935년 제7차 대회까지 7차례의 국제대회를 개최했고 이 기간 중 각국의 공산주의 운동과 국제공산주의 운동을 지도하는 중추로서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그 때문에 각국의 사회주의 운동은 코민테른의 노선과 정책에 크게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1930년대 후반 이후 스탈린이 소련 방위에만 집중하고 독일 및 일본과 각기 불가침 조약을 체결하면서 코민테르는 그 지도적 위상이 크게 훼손되고 무력화됩니다. 그러다 결국 1943년 해체됩니다. 1956년 3월 2일 모로코가 프랑스로부터 독립합니다. 1955년 모하메드 5세 국왕은 모로코의 일방적인 독립을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1956년 프랑스와 스페인이 모로코의 독립을 인정하고 모로코는 1956년 유엔에 가입합니다. 모로코는 1912년 이후 프랑스와 스페인령으로 나뉘어 식민 통치를 받아왔습니다. 고대 시절부터는 페니키아와 카르타고, 로마 등 다양한 민족으로부터 공격을 받아왔습니다. 1800년대 중반 모로코 지역에 오스만 제국의 영향이 줄어들자 유럽 사람들이 모로코에 눈을 돌리기 시작했고 결국 모로코는 1912년 패스 조약에 따라 프랑스 보호령이 되고 스페인 또한 모로코 남부 지역에 이푸니 지방과 북부 테투안 지역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러나 모로코 국민들은 이에 굴복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무장 봉기를 일으켰고 결국 1956년 3월 2일 독립국이 됩니다.
저희 VOA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화 이용하셔서 음성을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미국 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먼저 국가번호 1번을 누르시고 지역번호 202 그리고 205-9942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짧은 음악이 나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이 소리가 나오면 77번을 누르세요.
VOA 방송입니다. 저희 방송에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메시지를 남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내 멘트를 들으신 후에 말씀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미국 전화번호 1-202-205-9942번.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